같이 계속해서 은혜를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두 가지 삶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한 단어가 자주 되풀이되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이상하게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관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을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절대로 쓸모없거나 우리 신앙생활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율법이 언제 우리에게 또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언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시내산에서 처음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율법을 주실 때 구원의 방편으로 주셨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성경은 그 목적을 몇 가지로 말해줍니다. 그중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지침으로 주어졌습니다. 즉 의무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래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의무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즉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끝끝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이 깨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시에 포함하는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언약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옛 언약이 깨어진 것처럼 얼마든지 새 언약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주 아주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이 주어진 두 번째 목적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부패한 우리 육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고 단지 죄에 대해 깨닫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건도 사람도 그 용도대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창조된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본문에는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두 가지 삶의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두 가지 삶의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분명히 바울의 책망대로 율법주의, 즉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는 삶은 어리석고 위험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저주 아래 거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측면에서의 저주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저주입니다. 먼저 성경적인 측면에서의 저주는 한마디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나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율법을 직시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대로 한순간도 빠짐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땅에서 나온 소산을 마음껏 먹되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갈지도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땅의 소산물도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7년째에는 가만히 놔도 거기서 나오는 곡물과 모든 열매를 가난한 자들이나 들짐승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법을 통해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들 짐승들조차 그 배고픔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7년째 모든 소산물을 놔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율법이라도 그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알고 배울 수는 있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선하신 목적으로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혹시 겉으로는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감찰하십니다. 한국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로 운전하고 가던 중 한 차가 갑자기 위험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어이가 없고 화가 나 누가 저렇게 운전을 못하는지 확인하려고 차를 옆 차선으로 빨리 몰아서 끼어든 차와 나란히 달리면서 아주 매서운 눈으로 상대방을 째려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 옆모습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잘 아는 교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깜짝 놀라 즉시로 자신의 눈을 돌려서 마치 째려보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성도가 제가 째려봤던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만약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운전을 했던 사람이 교회 성도인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겉으로는 울그락불그락 하면서도 손을 흔들면서 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라는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겉이 아니라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어 형제를 실제로 살해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형제를 향해 욕을 하면 나쁜 마음을 품으면 살인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성경은 아무 누구든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리적인 측면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대신 깊은 불안과 불안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외식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외식주의자들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형식은 지키지만 실제 내용은 없고 내면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집사님이 주일 예배에 계속 빠지자 오후에 그 집사님이 경영하는 가게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앞에 주일은 쉽니다 라는 사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주일은 쉰다고 사인을 붙여놓고 주일날 레저 활동을 하러 들러 나갔던 것입니다. 아마 그 사정을 모르는 외부 사람들은 그 집사님에 대해 야 주일날 가게 문을 닫을 정도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삶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주의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겉으로 보이는 측면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측면도 동시에 지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율법의 외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초조해지고 뭔가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의 삶의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길에는 둘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또 다른 삶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주어진 길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기 율법의 저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저주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엄청난 형벌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그냥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나? 굳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야만 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엄밀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죄는 결코 그냥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피 흘림 없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법의 순전함이 깨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저주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복이 구체적으로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이 부자였으니까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구원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그 아이들 부모님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눈에 보이면 부모가 나타난 그 아이는 자신감이 100배로 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분야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알려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지파 홀의 순자여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그 성막에 쓰일 기구들을 만들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아주 정교하게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분야든 성령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이사야 11장 2절에서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우리는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모략과 재능의 신입니다. 모략은 카운슬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말씀의 의미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은 삶의 모든 문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종교적인 분야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가정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문제, 직장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재능의 신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만 나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재능을 나눠주십니다. 그분은 글도 잘 쓰게 해주시고 그림도 잘 그리게 해주시고 노래도 잘 부르게 해주시고 연주도 잘하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뭐든지 잘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또한 지식의 신이십니다. 여기 지식은 성경 지식만 뜻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의학, 과학, 첨단 기술에 관한 지식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분야의 발전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동차를 발전시킬 수가 있고 비행기를 더 발전시킬 수가 있고 컴퓨터를 발전시킬 수가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발명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식의 신이십니다. 그분 속에는 모든 분야의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는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이라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능력 주심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날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